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는요 기도로부터 나타나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16절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큰 능력이 있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19절에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해놓고 그거는 기도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뭐 어떤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 그런데 어떻게 역사했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왕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셔서 왕이 되게 하신 능력, 그 능력을 19절을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인 거죠. 그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어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해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가지고 함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비밀인데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미 베푸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고, 예수님과 연합, 그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성막, 성전을 지으면 그 성막,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사례로 드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에요. 전에는 이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한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우리 왜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고 막 욕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할례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소망이 있다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그렇게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도대체 저런 이방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랍비들이 설명하기를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왜 세상에 존재하느냐,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장작개비, 지옥을 가면 왜 막 끝없이 타오르는 불, 근데 유대인들이요 거기에 장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장작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을 얼마나 이게 무시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을 거의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도 개를 키웠는데 개는 부정한 짐승이고요 먹지도 않았어요 고대 사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러니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그렇게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자기들을 지옥의 불쏘시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좋아했겠나냐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13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읽을 때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깨뜨리셔서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 전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오면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는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다른 성도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니까요 점점 고립이 돼요. 점점 고립이.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사례가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썼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자유인과 노예의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귀족과 자유인, 귀족과 노예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의 신분제라는 것은 무서운 거였어요. 이게 노예의 자식은 다 노예고 엄마가 노예면 노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원칙이. 그리고 로마는요, 이 노예 노동에 기초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노예는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노예는. 그래서 노예가 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노예도요 돈을 벌었어요. 노예가. 이런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노예한테 다 일을 시켰거든요. 노예가 아주 이 경제적인 이 감각이 있는 노예는요 보통 청직이라 그러죠. 주인의 돈을 자기가 불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업도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 노예들은요 자기가 장사를 해서 자기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노예들. 로마 제국은 해방 노예들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노예였어요. 얼마나 엄격하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요, 로마 제국에는 밤에 노예에 대한 채찍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집 저 집에서 노예를 때리는 그 소리, 비명 소리, 이게 로마 제국에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노예에게 입맞춤을 해요. 노예를 형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 안에 노예 출신인데 귀한 일꾼 된 경우들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다 그러거든요. 그 시대 의사는 거의 다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성경에 노예 출신 이름 꽤 많이 나와요. 하다못해 우리 빌레몬서에 가면 그 오네시모 노예 주 안에서 형제로 받을 자라 그러거든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는 일종의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거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교회 안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성령을 모욕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노는 거,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요 품어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 교회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천당은 개인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개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교회가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개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과의 그 연합, 연결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더 힘껏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